VOA 뉴스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북한에 대해서 한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한국 무인기가 우리 수도 상공에 다시 한번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1일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군 당국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수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김여정은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정작 북한은 지금까지 이미 10여 회 우리 영공을 침범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군 당국이 13일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 섬 남쪽으로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은 전투 준비라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라이칭터 타이완 총통을 분리주의자로 규탄하면서 정기적으로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이 총통은 지난 10일 113주년 국경일 기념사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말해서 중국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라이 총통은 다만 기후변화 등 국제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항공모함 랴오닝이 이끄는 중국 해군 전단이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연결하고 타이완과 필리핀 가운데 있는 바시해협 근처 해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타이완을 포함한 지역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는 전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때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선전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2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서 구호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허리케인 헐린으로 큰 피해를 당한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한 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붕대와 아기 분유, 진통제, 기타 물품을 포장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해리스 부통령은 랠리 한 식당에서 흑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5일에도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해서 연방정부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펜실베니아주에서 열린 집회에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보다 대응이 더 나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서 1,400명이 사망하고 2천억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미국 대선 7개 주요 경합주 유권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서 더잘 이끌어 나갈 사람으로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2일에 공개된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주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대응에 해리스 부통령을 50% 대 39%로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응에 더 적합한 것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48% 대 33%로 앞섰습니다. 11월 대선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가능성이 높은 7개 주는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 주입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해리스 부통령이 애리조나와 조지아, 미시간에서는 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6%포인트, 펜실베니아에서 1%포인트 앞서고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에서는 두 후보가 동률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 러시아군이 크루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기 위한 공격을 강화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방어선을 사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 연설에서 크루스크 작전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우리의 위치를 밀어내려 했지만 우리는 지정된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크루스크에 있는 두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크루스크 지역 일대에 보병과 기갑 전력을 동원한 기습 침공을 감행해서 일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군은 12일 밤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론과 미사일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뷰이 뉴스 박영섭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은 11일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0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을 용납하지 말아야 영내 평화가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내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비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관계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은 한국이 세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켜 평양에 삐라를 뿌렸다는 건데 윤 기자, 이게 사실인가요?
예, 현재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사실 여부를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싶습니다. 일단 한국 그 국방당국은 이런 북한의 주장을 부인을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마침 국정감사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과 함께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 이런 말도 했고요. 합동참모본부의 관계자는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민간단체가 보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당국에서 보낸 게 아니더라도 다른 민간단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이 여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단체들에 의해서 무인기를 통한 그 말하자면 대북 전단 발송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들이 있고요. 그 북한은 그 관련해서 이 무인기 사진 한국에서 보냈다는, 그리고 해당 무인기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되는 장면 또 그리고 전단이 담긴 통 등 이런 것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이 실체가 드러나겠죠.
네, 일단 지금 한국 국방 당국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의 민간 단체가 무인기를 날려보냈을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최 기자도 그렇게 보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만일 한국군 당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면 이것은 그 군사적 도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국군이 그 엄두를 내기가 그 쉽지 않습니다. 또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 김영현 국방장관도 이 소식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남은 것은 그러니까 대북 민간단체, 그러니까 그동안 북한의 풍선을 통해서 전단을 뿌렸던 대북 민간단체가 이번에는 아마 뭐 무인기를 통해서 전단을 뿌린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럴 가능성이 큰 거고요. 제가 하나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과거 그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그 2016년 7월에 게재한 기사를 보면은 한국의 탈북 단체가 당시 이미 그 북한의 무인기를 통해서 삐라를 뿌렸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당시 그 민간 단체가 그 대북 전단을 띄운 무인기를 띄운 장소가 한국이 아니라 연변 지역, 그러니까 북중 적경 지역에서 북한을 향해서 무인기를 뿌렸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지금 그 2016년이니까요. 그로부터 시간이 꽤 흘렀고 무인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군 당국이 안 했으면은 민간 단체가 보냈을 가능성이 꽤 크고요. 또 하나는 그 민간 단체가 만일 그동안 그 풍선을 통해서 이제 주로 뿌린 것은 잘 알려져 왔는데 민간단체들이 그 무인기를 통해서 전단을 뿌리면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좀 이것이 보다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풍선을 일단 띄워보내면 그야말로 풍선,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지점으로 정확히 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그 GPS 이런 걸 통해서 정확히 좌표를 찍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평양에 전단을 뿌리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북한이 발표한 대로 평양 일대에 그 좌표를 찍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무인기를 통해서 보내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에 북한도 한국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한 최근 사례가 이제 2022년이었죠. 그때 네. 북한의 무인기가 여러 대가 한국 상공에 침투했고요. 일부는 그 한국의 대통령실 주변에까지 근접했다고 해서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일 때문에 한국군이 여기에 대응해서 9.19 당시에 남북 간의 군사 합의는 여전히 유용했었지만 그럼에도 한국군이 여기에 대응해서 유인 정찰기 그리고 무인 정찰기들을 북한 상공까지 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무인기 영공 침범은 사실상 굉장히 정전협정 위반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도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으로 봤던 겁니다. 이 북한도 사실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중대 담화를 통해서 한국 측에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군 당국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최 기자가 방금 말한 대로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대북 전단을 날리는 그 민간단체하고는 별도로 기존의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가 특히 북한 내 민주화에 관심이 많으면서 김정은 정권에 반대하는 그런 단체들이 무인기를 날리고 있다라는 그런 민간단체 관계자의 말하자면 발언을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북한은 정말 단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무인기 침투가 국가 주권과 안전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무인기 침투는 그 주권 침해 행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인기 같은 항공기 이런 것이 어떤 국가의 그 영토나 그 영공을 침입하는 것은 그 목적과 관계없이 그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중국이 정찰용 풍선을 그 미국에 날려보낸 적이 있는데 당시 미국도 이것을 그 주권 침해 행위로 보고 이것을 격추시킨 적이 있는데 주권 침해 행위입니다. 또 한국의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국제법에 대한 주권 말고도 정전협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나 북이나 휴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것은 그 날려보낸 그 정전협정 위반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 예외가 굳이 있다면은 풍선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선은 일단 띄워보내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력이 없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한 10km, 20km 이 정도까지는 영공에 속하지만 지상으로부터 한 뭐 100km가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영공이 아니라 우주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찰 위성 또 고고도 위성 이런 것은 그 나라 다른 나라의 어떤 상공을 위를 통과하더라도 이것은 그 주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북한은 또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 행위를 감행할 때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경고는 없을 것이다.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말 그대로 사실 북한 측이 강력한 경고를 발동한 것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북한이 이번에 성명에서 표현한 말 그대로 보면 최후 통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사실 남북한 간에 굉장히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대에 대한 말하자면 경고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남북한은 서로 그 상대의 말하자면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굉장히 긴장 수위가 높아져 있는데요. 북한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자위권에 따라서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남북한 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군사적 움직임이나 도발 이런 것들로 추가적인 도발이죠. 이어질 가능성을 항상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지 1시간 뒤에 한국을 향해 또다시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이제 11일 저녁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같은 그 불만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명을 낸 다음에 1시간 뒤에 북한은 또다시 그 쓰레기 풍선을 한국으로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그 합동참모본부는 그 11일 오후에 북한이 그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날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것은 5월 말 이래 북한이 계속 날렸습니다마는 28번째 그 북한의 그 쓰레기 풍선 살포고요. 또 있는 그 한국의 그 무인기 침투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종의 북한이 나름대로의 그 반발 항의 표시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 대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예, 사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대결과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 텐데요.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한국 전쟁 이후에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남북한 간의 이런 긴장 그리고 대결을 고조되는 사태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그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사안이라는 지적들이 있고요. 게다가 현재 남북한 간에는 이 어떠한 소통 채널도 그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마당에 북한이 특히 핵 준비 태세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위협적인 그 군사적 행동과 언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 드론 관련 사안은 이 대북 전단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쓰레기 풍선, 북한의 대남 부양 이런 것들이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각각 전단 살포와 쓰레기 풍선 부양을 동시에 중단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북한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동해선과 경의선 침묵과 레일을 제거했는데, 윤 기자, 왜올 10월 들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걸까요?
예, 사실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미 사실 이, 아, 그 제거 공사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끝났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 북한의 발표를 보면 이제 곧 이런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합참의 분석은 이 정당성을 완전 그 한국과의 완전 단절을 발표한 조치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실 북한은 이미 꽤 됐지만 한국과는 완전한 단절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조치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막상 이번에 드론과 관련한 북한 측 중대 담화도 보면 그 주체가 사실 외무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지금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대남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가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국방성이 발표할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외무성이 이 중대 담화를 발표하고 있죠. 한국과는 어떠한 말하자면 소통이나 관계도 단절하겠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이번 조치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자기들이 이미 취한 조치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휴전선에 방어축성물로 요새화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 기자, 휴전선 254km에 전부 방벽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될까요?
네, 북한의 그 의도와 목적이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쨌든 올 1월부터 그 남북 간의 그 단절 이런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또 북한이 그 지난해 12월부터 동해선, 경유선 철도 또 도로 철거 이런 남북 간의 그 단절 조치를 쭉 취했고요. 이어서 그 휴전선 북방한계선 북쪽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또 몇 군데 또 장벽을 설치한 거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군부를 통해서 요새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북한이 한 것을 보면 북한이 그 휴전선 일기 한 10개 지점에 1, 2km 정도 지금 공사를 몇 군데 했는데요. 이것이 북한 말대로 몇 개 지점만을 좀 그 요새화한 것인지 아니면은 독일처럼 베를린 장벽처럼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려는 것인지 지금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휴전선은 그 동서로 그 155마일, 키로수로 하면은 254km가 되기 때문에 몇 군데를 뭐 요새화하는 것은 뭐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그 독일처럼 방벽을 세우는 것 여기에다 마치 저 뭐 콘크리트 장벽 이런 것을 세울 200km 이상 세우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국경 차단과 관련해서 9일 오전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공개했는데 왜 당사자인 한국에는 통보하지 않고 미국에 통보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기본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당사자로 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전 협정과 관련된 일로 보고 있는 걸 텐데요. 북한이 이제 정전 협정의 당사자로 한국을 보고 있지 않고요. 북한은 오랫동안 관련한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발표를 보면요, 이게 예민한 남쪽 국경 일대에서 요새화 공세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오해와 우발적인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하긴 의도에서 미군 측에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나름대로는 규정에 따라서 자국 내부에서의 조치를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 정부 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그 적대적 이국과 관계, 이 북한이 이제 최근에 남북 관계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과는 일체의 대화와 접촉을 회피하겠다는 그런 발표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차단 조치에 대해 북한 정권이 느끼는 두려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김명수 한국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방벽을 세우는 것은 내가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우는 건데 이번에 그 모든 조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가 고립되고 차단하기 위한 고립선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외부 유입 차단, 또 내부의 인원이 외부로서의 유출을 탈출이라든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방벽을 북한 주민들이 남측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북한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1월부터 그 남북 분단을 연구하는 조치를 한다. 또 통일을 안 한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헌법을 개정해라. 이렇게 이런 명령을 이제 쭉 내렸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보는 입장은 이것은 북한의 일종의 그 체제 불안, 정권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배경에서 이런 것이 나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지난 몇 년간 계속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경제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평양을 제외한 그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식량난이 굉장히 심해서 살인 강도, 범죄율이 높고 상당히 그 주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또 하나는 그 한류붐이 워낙 북한에 지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이런 몇 가지 법을 만들어서 젊은이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고 주민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상당히 지금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정권, 김정은 정권 그리고 노동당의 등을 돌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는 직장에 나가고 그러지만 저녁에 들어와서는 전부 다 한국의 한류, 드라마, 노래 이런 것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기본적으로 이러다가는 그야말로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압록강 주변은 벌써 압록 그 철조망을 세 겹으로 지금 새로 쌓아서 탈북을 막고 있고 이번에 남쪽에도 이렇게 휴전선 일대에 굉장한 그 봉쇄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탈출을 막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은 그 이해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북한의 국경 차단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인 게 있을까요?
특별한 입장을 밝힌 건 없고요. 백악관이나 국방부는 역시 똑같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정도의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왜 이런 남북한 간의 완전 차단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최 기자가 여러 가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한국 측의 입장은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고요. 북한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조치에 대해서 남쪽과 이제 영구적으로 차단, 봉쇄하기 위한 조치고 이거를 통해서 전쟁 억제 그리고 공화국의 안전 수호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염두에 둔 자위적인 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 7일에서 8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월 지시한 영토 조항 반영과 통일 표현 삭제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는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이번에 이제 말하자면 헌법 개정에 영토 조항이라든지 통일 표현이 이렇게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정부가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올 1월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그 민족 역사에서 통일, 동족, 화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법상의 평화통일 국반부, 민족 대단결 이런 표현들도 삭제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 정부 당국은 이번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대로 이런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북한이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은 그 말하자면 수정된 헌법에 없었고요. 노동 연령, 선거 연령에 대한 말하자면 규정만 수정된 것으로 그렇게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 헌법과 관련해서 이 부분, 말하자면 영토라든지 통일 관련에 대한 개정을 나중으로 미뤘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헌이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인데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는 그런 내부 요인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북한 내부 상황을 보면은 노동당 입장에서는 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일종의 그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올 1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최고인민회에 직접 나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헌법의 그 통일, 화해 뭐 이런 것을 다 삭제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그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을 그 반영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노동당 입장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그 절대적인 명령이니까 이것을 그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하고 화해 민족 이런 것을 그 수정하는 것은 북한의 그 국내 정치적으로 좀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과 남북 화해 뭐 이런 것은 북한의 그 김일성 주석 또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70년간 그 자신들의 그 체제 정당성을 위해서 주장해온 굉장히 강력한 그 정치적 명분이고 북한의 그 주요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하면은 그 수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대 그 수령의 그 유훈을 거스리는 일이 되고요. 또 하나 또 쉽게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 북한 당국이 한국을 주로 비난해온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반통일, 통일에 적극적이지 않다, 또 반민족주의자다 이런 것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 만일 북한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지시대로 통일을 없애고 민족, 화해 이런 것을 다 헌법에 없애면 북한이 스스로 반통일주의자, 반민족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을 하더라도 이것을 덜렁 북한 인민들한테 이것을 내놓게 되면은 상당한 그 정치적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수정을 못했거나 아니면 수정을 했더라도 이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보면 7일 김정은 국방대학을 방문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 연설을 했지만 정작 최고인민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렇게 이상한 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20차례 열렸습니다. 이번 그 인민회의까지 포함해서. 이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것은 절반 정도입니다. 10차례 정도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현 그 북한 최고위원회 인민회의의 임기가 올해까지 돼 있죠. 그러니까 지난 2019년에 이제 5년 임기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선출됐는데요. 이때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출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나 한국으로 치면 국회 아니겠습니까? 최고 의결기구죠.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과 관련한. 북한에도 이제 삼권 분립이 작동한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의미에서 그 최고인민회의에 관여를 하지 않고 또 필요할 때 참석해서 시정 연설을 하는 정도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었던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체로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에 절반 정도는 참석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참석하지 않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 최고인민회의 불참이 특별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개원 움직임과 관련해 미한일 세 나라 외교당국이 유선협의를 했다는데 어떤 방안을 논의했을까요?
네, 북한이 이미 그 사전에 그 최고인민회의를 언제 연다 이렇게 사전 고지를 했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 미국, 일본의 담당자들이 그 사전에 그 이 시간에 맞춰서 그 유선 협의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그 대니엘 클린턴 브링크 통화대책관보, 그리고 한국의 조국래 그 외교전략 본부장, 그리고 일본의 나마루 그 히로유키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이날 그 유선 협의를 가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그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아마 계획은 북한에서 이렇게 그 개원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뭔가 조치에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대응책을 마련하자 이런 것이었을 텐데 저희가 지금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얘기대로 북한에서 발표된 게 별로 없습니다. 개원으로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확실히 지금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유선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그 협의를 하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0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거쳐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의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참가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 윤 대통령이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한 것은 집권 이후에 이번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3년 연속 집권 이후에 그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그만큼 네. 이 한국에 굉장히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그리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점점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에 따른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번에 아세안과 한국의 말하자면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지 않았습니까? 이 외교 관계로서는 이제 최고의 단계에 속하는 것이고요. 한국 정부는 특히 그 아세안이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그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점들이 윤 대통령이 이번에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한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다고 밝혔는데 전략 동반자 관계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것은 뭐 그 과거에 보면은 그 동맹 관계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는 동맹 관계라는 말은 안 쓰고 주로 그 가장 긴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말 그대로 전방위에 걸쳐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 나간다 이런 뜻이고요. 또 그동안 그 양자 관계 주로 맺었는데 한국이 그거에 그치지 않고 동남아 국가들과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외교 안보는 물론이고 경제 무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를 굉장히 긴밀히 해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현지에서 첫 회담을 했는데 분위기가 좋았던 모양이죠?
예, 나쁠 이유가 없죠.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9일 만에 그 윤 대통령과 만난 것이고요. 또 그 두 사람이 만난 그 40분간의 그 회담 내내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그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이어서 새 일본 총리하고도 이 셔틀 외교를 포함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이어갔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시바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셔틀 외교를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에 이루어진 관계 개선이 계속 진행되고 또 미한일 삼각협력에도 긍정적으로 여전히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문제를 논의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것은 그 일본의 그 전임 기시다 총리 시절부터 이제 이미 가동되고 있던 것인데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떠냐면은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한국, 미국, 일본이 따로따로 그 레이더나 그 정보 위성을 가동해서 이것을 그 파악하고 대처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처가 좀 제각각이고 어떨 때 보면 발표가 좀 제각각인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미국의 주도로 그러지 말고 한미일 간의 정보 체계를 좀 그 긴밀히 해서 같이 하자. 이런 쪽으로 해서 기시다 총리부터 이게 전임 그 총리부터 이게 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쏘게 되면 한국도 레이더 또 미국도 레이더 또 일본도 레이더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를 들면은 북한이 어디서 그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또 비행 궤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디에 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각자 모은 것을 그 서로 긴밀하게 그 협력하고 공유하자 이런 것인데 이미 되고 있던 것을 총리가 바뀌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해나가자 이러고 다시 한번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한국이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한 소식과 함께 북한이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한다고 밝힌 소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배경과 의미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영기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과 고향 생각을 하는 탈북민들의 그리움은 더 짙어집니다. 얼마 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 서울에 있는 남북통화문화센터에서 탈북민들의 명절 분위기를 돋우는 노래자랑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탈북민 노래자랑 현장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허영란의 날개를 부르는 한 탈북민 참가자. 10명의 본선 진출자 가운데 참가 번호 9번으로 참가한 탈북민인데요. 무대 위에서 자기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탈북민 노래자랑. 남북통합문화센터 통합지원팀의 이준호 팀장은 매년 노래자랑에 참가하는 탈북민 지원자 수가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해가 갈수록 지원자가 배로 늘어나고 있어서요. 올해는 예선을 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거의 70명 가까운 분이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10명을 선발하는데 저희 심사위원님들께서 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참가자분들의 노래 실력이 전년보다 더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탈북민들이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가시질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탈북민들이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느끼실 수 있게끔 초대 가수분들은 저희 탈북민 초대 가수님들로 구성을 했고 또 특별 출연으로 저희 노래교실에서 수강하시는 수강생들 분의 합창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준호 팀장은 노래자랑 무대를 볼 때마다 뭉클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고향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한국에서 펼치는 모습을 보면서 매년 감동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참가자들이 무대에 섰을까요? 먼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너나들이 노래교실의 수강생인 탈북민 박종욱 참가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봅니다.
제가 신청한 노래가 아내의 노래인데요. 1952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유호 작사 저기 손목인 작곡 그다음 심용원옥 씨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남편을 이렇게 전쟁터로 내보내는 아내들이 이렇게 하겨는 우지를 가진 그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정말 가슴이 와닿았어요. 아무래도 좀 떨리는 게 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연습한 것만큼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죠. 특히나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마음을 채워주고 고향의 향수를 느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탈북민 참가자는 이 조태복의 눈물 때문에를 열창했는데요. 마이웨이라는 예명으로 참가했고요. 이 곡을 선정한 이유와 함께 행사 소감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고향 생각 많이 나니까 우선은 부모님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노래 내용 자체가 그래도 조금 좀 슬픈 그런 내용들이 이어가지고 마음이 좀 아프죠. 일단 뭐 우리가 부모 형제님하고 헤어져 살라고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아픈 마음에서 그 노래를 선정하게 됐어요.
또 도전하고 싶어요. 진짜로 대상이 될 때까지 계속 도전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엄청 좋은 일이죠. 진짜 늘 우리 사람들이라는 게 진짜 나의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다 대체로 살거든요. 뭐 오직 그냥 회사 집 일을 하다가 주말 같은 때 딱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이런 데 와서 서로 만나가지고 추억담도 나누고 그 유대감도 쌓이고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선 진출자 10명의 무대가 모두 끝나고 시상식을 기다리던 중 의상을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참가자도 만났는데요. 2017년 한국에 정착한 김옥주 씨고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참가라고 하는데 의상에 신경 쓴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그냥 청바지에 반팔 입고 왔었어요. 그때는 노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근데 무대 매너가 또 중요하고 이 무대에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는가 거기서 되게 후회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너무 거만했구나. 그래서 하나 장만했어요 제가. 색깔은 많은 색깔이 있었는데 그래도 파란색이 무대에서 제일 이쁘지 않을까. 그냥 이뻐 보여서 했어요.
김옥주 참가자는 파란색 드레스에 높은 구두를 신고 정훈이의 꽃밭에서를 열창했는데요. 그 현장음 함께 들어봅니다. 김옥주 씨는 작년 탈북민 노래자랑에 참가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고요. 떨리지만 연습한 대로 최선을 다해 무대를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탈북민들만 할 수 있는 무대가 있다고 해서 그때 자신감 있게 나와서 그때 아마 자신감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무대에 나와가지고 상들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무대인 것 같아요. 저는 정훈이님의 꽃밭에서 그때 북한에서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휴양소 같은 데서 일했었거든요. 경치가 너무 좋은 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 노래를 불렀었어요. 항상 혼자 걸어갈 때는 그 노래를 부르고 언제쯤 내가 이 노래를 멋있게 한번 불러보지? 그랬는데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 부를 때는 그냥 긴장한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도 내가 이런 무대에 올라서 잘해봐야지. 내가 꿈꿔왔던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주신 무대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상식이 시작되고 대망의 대상을 호명하는 순간 제3회 탈북민 노래자랑의 대상은 탈북민 김옥주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네. 저희 탈북민들 정착을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든 이렇게 단체와 그리고 이웃분들의 관심이 있어서 저희가 정착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받은 것만큼 배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고요. 네. 다가오는 추석 서로 고향에 있는 분들 그리시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 희망을 주시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상 수상자 김옥주 씨의 앙코르 곡을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초대 가수로 함께한 탈북민 한옥정 씨도 이날 행사가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제가 어찌 보면 1세대 탈북 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달래음악단으로 데뷔를 해서 지금은 이제 솔로로도 활동하고 이런 과정에 되게 궁금했어요. 우리 후배들을 어떻게 노래를 할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게 오늘 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북한하고 창법이 비슷한 가요 같은 경우에는 아 잘한다. 오 정말 잘하네. 저분은 북한에서부터 했나봐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나만의 발라드를 부르는데 야 저걸 소화하네 이런 생각 그러면서 역시 세대가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과정이 그런 게 아닐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스며들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통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울려지면서 남과 북이 같이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탈북민 관람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인 한국 시민도 함께 그야말로 작은 화합의 장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소감 끝으로 들어봅니다.
여기 옆에 구단지 사는 주민이어갖고 아이들이랑 도서관 온 김에 아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 아이들이 탈북민이란 거 자체를 몰랐는데 이제 탈북민이란 거 알고 좀 신기해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엄청 잘하시고 남한 노래를 몰래 연습했다는 말에 좀 많이 놀랬던 것 같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아이들과 함께 와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저희가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저도 이제 온 지가 27년 됐는데 지금 3회째라고 하니까 저도 와보고 싶었지만 일을 하느라고 사업을 하느라고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오늘 처음 왔어요. 보니까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남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게 너무너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탈북민에 대해서 거리가 멀게 생각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탈북민들이 이렇게 음악회 하는 데 와서 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음으로 한층 더 가까워졌고 진짜 우리는 한 민족이구나 같은 국민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북한에는 좀 이렇게 좀 억세고 그런 노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그 가을 단풍이 막 나오면서 남한 노래하고 비슷한 점이 많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뷰의 마감 뉴스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한국 무인기가 다시 한번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1일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군 당국은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타이완 군 당국은 13일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타이완 섬 남쪽으로 항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은 전투 준비라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을 분리주의자라고 규탄하면서 정기적으로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이 총통은 지난 10일 113주년 국경의 기념사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말해서 중국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라이 총통은 다만 기후변화 등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할 의향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항공모함 랴오닝이 이끄는 중국 해군 전단이 남중국해와 태평양을 연결하고 타이완과 필리핀을 나누는 바시해협 근처 해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을 포함한 지역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는 전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때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의 선전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공중과 지상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3일 성명을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 전역에서 작전을 수행해 약 40개의 목표물을 공격하고 수십 명의 무장세력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탱크는 13일 가자 북부 외곽에서 포격을 가했습니다. 가자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북부를 재침공한 지 8일 만에 지금까지 수십 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가자 중부에 대한 공습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가족 8명이 사망했다고 팔레스타인 의료당국이 13일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2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서 구호활동에 동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허리케인 헐린으로 큰 피해를 당한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붕대와 아기분유, 진통제, 기타 물품을 포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5일에도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해서 연방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정부가 구호 예산을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선 7개 경합주 유권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에서 더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2일에 공개된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7개 주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대응에 해리스 부통령을 50% 대 39%로 앞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대응에 더 적합한 것으로 해리스 부통령을 48% 대 33%로 앞섰습니다. 11월 대선 승패를 가르는데 결정적일 가능성이 높은 7개 주는 애리조나주와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 주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일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기 위한 공격을 강화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에서 크루스크 작전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우리 위치를 밀어내려 했지만 우리는 지정된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에 크루스크 지역 일대에 보병과 기갑 전력을 동원한 기습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내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평북과 함경도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4도 분포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박영서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3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